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배경 설명과 함께 쉽게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보기 이은경입니다. 지난 한 달간 전 세계 축구 팬들을 열광케 했던 월드컵이 이제 결승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와 독일이 최종 1위 챔피언 자리를 놓고 한판 승부를 겨룰 텐데요. 독일은 이번 대회까지 역대 최다인 8회, 아르헨티나는 5번 결승에 진출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독일과 아르헨티나의 월드컵 대회 결승전은 이번 대회로 벌써 세 번째 결승 맞대결입니다. 2번 경기에서 양쪽 모두 한 번씩 우승한 경험이 있는데요. 이번 월드컵에서는 어느 나라가 최종 우승을 차지하게 될지 치열한 경기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월드컵 소식은 오늘의 세계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합니다. 북한이 공화국 정부 성명을 통해 인천 아시안게임에 응원단을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올 들어 13번째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역에 대한 공습을 강화하면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전략 대화에서 주요 현안들을 놓고 입장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독일과 아르헨티나가 브라질 월드컵 결승에서 격돌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남북한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는 한반도 전망대 이어가겠습니다. 해바라기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여름 함께 듣겠습니다.
흥에 겨워 여름이 오면 가슴을 활짝 열어요. 넝쿨 장미 그늘 속에도 젊음이 넘쳐 흐르네. 산도 좋고 물도 좋아라 떠나는 여행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마다 사랑이 오고 가네요. 바람이 불어 한낮에 더위를 씻고 밤이 오면 오닥불가에 우리의 꿈이 익어요.
한 주 동안 있었던 한반도 관련 소식들을 살펴보는 한반도 전망대입니다. 뷰의 서울지국 박병용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이번 주 들어 북한은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인천 아시안게임 응원단 파견 계획을 이른바 공화국 정부 성명 형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또다시 스커드형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앞으로 남북관계가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던지고 있습니다. 먼저 아시안게임 응원단 파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응원단 파견 계획은 지난 7일 발표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일이었습니다. 형식은 공화국 정부 성명이었습니다. 성명에서 북한은 당면한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민족 단합의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인천에서 진행되는 제17차 아시아 경기대회에 선수단과 함께 응원단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밝혔고요. 네. 조선중앙통신이 이를 보도했습니다. 성명은 또 이번 조치가 냉각된 남북관계를 민족적 화해의 열기로 녹이고 전체 한민족의 통일 의지를 내외에 과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유도 통일부 대변인은 한국 정부는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며 조직위원회 등과 협의해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의 참여에 필요한 사항은 국제 관례에 따라서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경기대회 응원단을 파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네, 북한이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경기대회에 응원단을 파견하기는 지난 2005년 9월 인천 아시아 육상선수권대회 이후 9년 만의 일입니다. 북한은 국제 스포츠대회와 관련해서 지난 2002년 9월 부산 아시안게임을 시작으로 2003년 8월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등 지금까지 모두 3차례 한국에 응원단을 보냈습니다.
당시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 북한 응원단의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북한이 파견한 최초의 응원단은 지난 2002년 9월 부산 아시안게임이었는데요. 당시는 첫 번째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지 2년 남짓 지난 시기로 남북관계가 그리 나쁘지 않은 때였습니다. 젊은 여성 예술인들이 다수 포함된 북한 응원단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미녀 응원단으로 불리며 언론 매체에 집중적인 관심의 대상이 됐습니다. 특히 북한 응원단은 단조로운 응원 방식에서 벗어나 경기마다 독특한 복장과 도구로 질서정연하면서도 다채로운 응원을 펼쳐서 경기만큼이나 관심을 끌었습니다. 또 이들의 응원에 한국 관중들이 화답함으로써 경기장 내에서는 자연스럽게 남북 화해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부인인 이설주도 학생 시절에 응원단으로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가 언제였죠?
네, 북한이 한국에 파견한 세 번째 응원단인 지난 2005년 인천 아시아 육상선수권대회였습니다. 이때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부인 이설주가 당시 예능인재 양성기관인 금성학원 학생으로 응원단에 포함돼서 인천을 다녀간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이번 응원단 파견 계획 발표는 공화국 정부 성명이라는 형식이었는데요. 이 공화국 정부 성명으로 발표된 것들이 많습니까?
네, 공화국 정부 성명은 김정은 체제 들어서는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북한 측으로서는 최고 수준의 입장 발표인데요. 과거 공화국 성명의 예로는 핵무기 비확산 조약, 줄여서 NPT 조약이죠. 탈퇴 선언 등을 할 때 이런 이름을 내걸었습니다.
네, 여기에는 응원단 파견 말고도 몇 가지 내용이 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이 사망 직전에 서명했다는 통일문건 작성 20주년을 맞아 성명을 발표한다면서 한국의 북한 정책 전환 등을 촉구하는 원칙적인 입장을 담은 4개 항을 천명했습니다. 이 성명은 남북한이 무모한 적대와 대결 상태를 끝내고 화해와 단합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한국 정부의 동족 대결 정책을 연북 화해 정책으로 바꾸는 대용단을 내릴 것과 6.15 공동선언과 14선언의 존중과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김희도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의 이른바 공화국 성명이 비합리적인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한국과의 대화의 장에 조속히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특히 북한 측이 핵 문제를 통일이나 남북관계 개선의 걸림돌이 아니고 오히려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한다고 주장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어쨌든 이 응원단 파견 발표가 있은 지 이틀 만에 북한은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어떤 미사일이었나요?
네, 스커드 계열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지난 9일 새벽 4시쯤 두 차례에 걸쳐서 황해도 지역 일대에서 동북 방향의 동해상으로 항행 금지 구역을 선포하지도 않은 채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 탄도미사일의 사거리가 500여 킬로미터 내외로 판단되며 사거리를 고려할 때 스커드-C 미사일이거나 스커드-ER 미사일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한국 당국은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를 전문가들은 어떤 의도로 분석하고 있습니까?
지난 9일의 탄도미사일은 황해도 평산 일대에서 발사돼서 북한 지역을 서에서 동으로 가로지른 뒤 동해 공해상으로 떨어졌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3월에도 평안도 숙천 일대에서 노동미사일 두 발을 북한 지역을 가로질러 동해상으로 발사한 적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하지만 북한이 황해도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2000년대 들어서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의 발사 의도에 대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기습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능력을 과시하고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추정하면서 정확한 발사 의도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이 같은 북한의 행동을 도발 행위로 간주하고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네.
미국과 한국의 입장 정리해 주시죠.
네. 젠 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가 2주도 안 돼서 벌써 네 번째라며 이 같은 도발 행위는 일방적으로 옆 지역 내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으로서 북한의 번영과 안보를 주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특히 북한이 국제법상 의무에도 불구하고 인근 상선과 어선, 여객기와 하물기 등에 대해서 명백히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을 우려한다면서 다시 한번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자제하고 국제적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도 최근 잇따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안정을 저해하는 동시에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자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모두에 대한 엄중한 도발로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중국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당일인 지난 9일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정보를 주목하고 있다고 말하고 현재의 국면에서 중국은 유관 각국이 자제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관련 각국이 국면을 완화하는 데 유리한 일을 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함께 수호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북한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납북자 문제, 재조사 문제로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일부 해제한 일본 정부도 북일 협의 등의 문제는 미사일 발사와 분리해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극히 문제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해 중국 베이징 대사관 경로를 거쳐서 북한에 항의했습니다.
북한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네, 북한은 이처럼 주변 각국이 자제를 촉구하거나 비판에 나서자 지난 10일 미사일 발사체 사용을 금지한 유엔 결의는 보편적인 국제법을 무시한 불법이라고 비난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자주권에 해당한다고 강변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미사일 발사 훈련은 정정당당한 자주적 권리이며 자유권 강화 조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엔은 지난 2006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695호 또 지난해 채택된 2094호 등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체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른바 공화국 정부 담화 형식으로 아시안게임 응원단 파견 계획을 밝히고 또다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의 행동, 또 이와 관련된 각국의 반응 등 정리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한반도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지난 9일과 10일 이틀 동안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미국과 중국 두 나라의 고위급 전략과 경제 대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과 경제 대화, 어떤 성격의 회담인지부터 짚어주시죠.
네, 해마다 한 차례씩 주최국을 바꿔가면서 열리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과 경제 대화는 고위급 당국자들이 두 나라 사이 현안과 동북아시아 지역 그리고 세계적 차원의 이슈 등을 폭넓게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이번 미중 전략 대화는 여섯 번째로 지난 9일 개막됐습니다. 이번 미중 전략 경제 대화에는 중국의 왕양 부총리와 양제츠 외교 담당 국무위원 그리고 미국에서는 존 케리 국무장관과 제이컵 루 재무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두 나라는 이번 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와 이란 핵 문제를 비롯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갈등 문제 그리고 위안화 평가 절상 문제 등 여러 가지 민감한 현안들을 깊이 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회담 개막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상호 존중의 미중 관계를 언급해 관심을 모았는데요.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개막 연설에서 중국과 미국은 서로 역사와 문화, 사회제도, 의식형태, 그리고 경제발전 수준이 달라서 일부 갈등이 있기 마련이라면서 상호 존중 등을 통해 갈등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평화롭고 안정적이며 번영하는 중국의 부상을 환영한다며 이는 지역 안정과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번 회담에서 미국과 중국 두 나라는 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나눴는지 정리해 주시죠.
네, 미국과 중국은 지난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틀 일정으로 열린 양국 간 연례 전략 경제 대화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케리 미 국무장관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은 비핵화되고 안정적이며 번영하는 한반도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고도 긴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두 나라가 이런 목표를 진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구체적인 방안이라는 게 어떤 것들이 논의가 됐는지가 관심사항인데요.
그렇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런 방안과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이 같은 전략 목표를 공유하고 있으며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계획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의 이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 이행을 강화했지만 북한이 비핵화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미국이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두 나라 모두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 미국은 주어진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며 독특한 위치에 있는 중국도 그 같은 책임을 잘 알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말 발언은 중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 것인데요. 말하자면은 중국 역할론을 강조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중국 측에서는 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회담 결과에 대해서 어떤 내용의 발표를 했습니까?
네, 중국 측에서는 양제츠 외교 담당 국무위원이 발표를 했는데요. 이번 회담에서 미중 두 나라가 한반도 핵과 이란 핵 문제에서 지속적으로 밀접한 협상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반도 핵 문제에서는 쌍방이 평화적인 방법을 통한 비핵화 실현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양 위원은 현 상황을 감안할 때 모든 이해 당사국들이 말과 행동에 신중하며 침착하게 자제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을 중국이 지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측 한 고위 당국자가 첫날 회담이 끝난 뒤에 북한에 대한 중국 측의 입장에 관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발언을 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내용 소개해 주시죠.
네, 미국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지난 9일 그러니까 첫날 회의가 끝난 뒤에 가진 기자설명회에서 미중 양측이 각자 대북 정책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을 전제로 중국이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 방식이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성과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 같은 분석의 근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에 앞서서 한국을 먼저 방문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네, 회담 일정이 끝난 뒤에 미국 워싱턴에서 국무부 대변인의 기자 설명회가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네. 같은 맥락의 언급이 나왔죠?
네, 미 국무부 젠 사키 대변인은 지난 1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에 대한 제재 이행에서 중국이 중요한 파트너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언급은 중국 국영 상업은행인 중국은행이 지난해 5월 북한의 외국한 거래은행인 조선대외무역은행과의 거래를 중단하는 등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일부 동참해온 것을 가리킨 말입니다. 캐리 국무장관이 미중 전략경제대화 폐막 기자회견에서 중국 역할론과 관련해서 관심을 끌었는데요. 하지만 사키 대변인은 중국이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북한 제재를 이행하기로 합의한다는 이런 기자 질문에 중국이 추가 조치를 취할 계획인지 여부는 중국 정부가 발표할 사안이라고 답변을 피해 나갔습니다.
네, 박병은 기자와 함께 남북한의 주요 뉴스 살펴봤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지난 한 주간 뉴스의 중심에 선 인물을 살펴보는 화제의 인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민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무기여 자리 꺼라 함께 듣겠습니다.
첫 번째 남자 고등학교 때 같은 학교 같은 서클의 남자친구래 둘이 열심히 공부했지만 남자친구 대학에 떨어진 거야 화가 나서 군대를 갔고 이 여자는 기다렸지만 남자는 다시 유학 가버려
말도 안 될 엄청난 일 벌어지고 말았던 거야. this is the message that will be sent to our president, that he is not an imperial president and lawlessness will not be accepted by the American people. That's not what he was elected to do, was to create his own laws as he goes along.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미국 정치권은 대통령 탄핵 문제로 시끄러운데요. 공화당 일각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며 공화당 내 반 오바마 정서를 이끌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주 화제 인물의 주인공은 세라 페일린 전 알래스카 주지사입니다. 페일린 전 주지사,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알래스카 주지사를 지냈는데요. 지난 2008년 공화당 부통령 후보로 나서면서 당내 유력 여성 정치인으로 입지를 굳혔습니다. 정치 무대를 지방에서 중앙으로 옮긴 건데요. 보수층 사이에서 인기를 얻으며 한때 공화당 내에서 유망한 정치인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캠페인 도중 잦은 말실수로 구설수에 오른 데 이어 선거마저 패배하면서 잘 나가던 정치 인생에 제동이 걸렸는데요. 이후 방송 진행, 강연 등을 하며 정치권 중심에서 점차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 그가 최근 정치권의 관심을 다시 받고 있는 건데요. 보수 인터넷 언론에 낸 기고문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은 의원들이 표결을 통해 하는데요. 페일린 전 주지사는 탄핵 사유가 20여 가지에 이른다며 의원들에게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구가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은 아닙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이 논란을 빚을 때마다 정치권 안팎에서 탄핵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별 관심을 끌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크게 낮아지면서 보수층 일각에서 탄핵 주장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실제로 탄핵을 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데요. 공화당 내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페일린 전 주지사와 함께 2008년 대선에 도전했던 존 맥케인 의원마저도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의회 내 탄핵에 대한 지지가 낮아 현실성이 없다는 겁니다. 맥케인 의원은 되지도 않는 탄핵에 힘을 쏟지 말고 선거에서 이길 국리를 해야 한다며 쓴소리를 했습니다. 공화당을 이끌고 있는 존 베이너 하원의장도 비슷한 입장인데요. 탄핵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공화당의 이런 태도에는 여론의 역풍에 대한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공화당은 1998년 성추문에 휘말린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의 탄핵을 밀어붙이다 거센 반대 여론에 부딪혀 큰 곤욕을 치른 경험이 있습니다. 페일린 전 주지사,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공세를 멈출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요. 연일 비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페일린 전 주지사의 행보에 정치적인 배경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2016년 대통령 선거를 겨냥해 보수층을 결집하려는 시도라는 겁니다. 페일린 전 주지사의 반 오바마 행보가 선거에서 어떤 결과로 나올지 주목됩니다. 화제 인물, 이번 주 주인공은 세라 페일린 전 알래스카 주지사였습니다.
뉴스가 쉬워집니다. 뉴스가 재밌어집니다. 좀 더 가까워진 세상. 뉴스 듣기, 세상 보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을 살펴보는 오늘의 세계 시간입니다. 이동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스라엘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역에 대한 공습을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양측 간의 충돌은 역사가 깊은데요. 먼저 분쟁이 발생한 가자 지구 어떤 곳입니까?
네, 지중해 연안의 남북으로 길게 놓여 있는데요.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접하고 있습니다. 중심 도시는 가자고요. 면적 360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인구 절반이 난민촌에 거주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무장 조직의 주요 기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어느 국가에도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무력 충돌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세계의 화약고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번에 충돌이 빚어진 직접적인 계기는 뭔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양측 간 그 갈등과 충돌의 역사가 깊은데요.
네.
이번 충돌의 직접적인 계기는 그 이스라엘 청소년 3명 그 납치 살해 사건입니다.
네.
지난 6월에 이스라엘 청소년 그 3명이 실종됐다가 다음 달에 그 팔레스타인 자치구인 서안에서 시체로 발견됐는데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를 그 사건의 배후로 그 지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복을 다짐했고요. 이런 와중에 이스라엘 극우단체 회원들이 팔레스타인 청소년 한 명을 그 폭행해서 말하자면 보복을 한 겁니다.
네.
폭행을 해서 산 채로 태워 죽이는 아주 끔찍한 그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네.
이 때문에 그 양측 간 갈등이 더욱 고조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 이스라엘이 청소년 납치 살해 배후로 지목한 하마스 어떤 단체입니까?
네, 1987년에 설립된 팔레스타인의 무장단체인데요.
네.
종교적으로는 이슬람의 그 대표적인 종파죠. 수니파입니다. 2007년 이후부터 가자를 실질적으로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무력 충돌을 벌이고 있고요. 미국은 하마스를 테러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겨냥해 대대적인 공습을 단행하고 있다는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하마스를 겨냥해서 대대적인 공습을 단행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전투기가 가자지구 곳곳에 폭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하마스 무장 요원들의 거주지를 집중 겨냥해서 공습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접경지대에 대규모 병력과 탱크 등을 배치를 했는데요.
네.
지상군 투입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11일 현재 1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요.
네.
민간인 희생자도 상당수 있다고 합니다. 일가족 5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하마스도 이스라엘에 대해 로켓 공격을 했군요.
맞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 향해 500발이 넘는 로켓을 발사를 했고요.
네.
이스라엘 측에서도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은 대응 조치로 포공격을 단행을 했는데요. 천여 개의 목표를 명중했다고 이스라엘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미국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오바마 대통령이 10일 네타냐후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가졌습니다. 우선 그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고요.
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에 민간인을 보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백악관은 그 성명을 내고 휴전을 중지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등 국제사회의 반응은 나왔습니까?
네, 유엔은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를 소집했는데요.
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의 무력 충돌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네.
또 민간인 안전에 그 강한 우려를 표시를 했는데요. 유엔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이스라엘 공습이 민간인을 겨냥한 공격을 금한 그 국제인도주의 법과 인권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휴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네, 이스라엘이 그 공습을 중단할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하마스도 무력 대응 방침을 견지를 하고 있는데요. 당장은 휴전 전망이 어두워 보입니다.
네.
향후 그 미국과 국제사회가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습 그리고 하마스의 로켓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오늘의 세계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 전략 경제 대화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전략 경제 대화 어떤 회담인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네, 2009년 4월입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후진타오 당시 중국 국가 주석이 발표했는데요.
네.
첫 회담은 2009년 7월에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안보, 경제 등 그 다방면의 양국 간 현안들을 논하는 고위급 회담입니다.
이번 회담은 베이징에서 열렸죠?
그렇습니다. 9일과 10일 양일간 베이징에서 열렸는데요. 미국에서는 존 케리 국무장관, 제이콥 루 재무장관, 그리고 중국에서 왕양 부총리,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8일부터 비공식 접촉이 시작됐는데요.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무려 60여 개 안건들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네, 많군요. 이번 회담에서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도 논의가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네.
외교 안보 정책에서 아시아를 중시하겠다. 이제 이런 건데요.
네.
아, 중국은 그 이 정책이 중국을 견제하려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아,
이런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요.
네네.
아,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이런 그 중국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캐리 장관은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거나 중국과 마찰을 빚으려는 의도가 없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언론 보도를 보면 양측이 중국의 위안화 환율 등 구체적인 현안들을 놓고 입장 차이를 보였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아, 중국 정부가 위안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그 조정을 해왔는데요.
네.
아, 이 부분이 미국에게는 오랫동안 불만이었습니다. 아, 미국은 그 회담에서 중국 당국에 대해서 그 환율 개입을 중단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네.
환율은 그 시장에 따라서 결정돼야 한다는 게 미국의 입장인데요. 아, 중국은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면서 계속 개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사실 영유권 분쟁도 핵심 현안인데요. 양측이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네, 영유권 분쟁이라는 것은 이제 중국과 주변국들 간의 그 영유권 분쟁을 말합니다.
네.
아, 영유권 분쟁에 대해서 중국의 양제츠 국무위원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 대한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에 대한 그 수호를 강화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요.
네.
아, 중국은 아시다시피 동중국해에서 센카쿠 열도를 놓고 일본과 그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고요.
네.
남중국해에서는 필리핀, 베트남 등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습니다.
네.
아, 중국은 미국에 대해 영유권 문제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지켜라. 아, 그리고 한쪽 편에 서지 말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네.
아, 쉽게 말하면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겁니다. 아, 이에 대해 그 캐리 장관은 중국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새로운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네.
아, 그러면서 중국이 영토 주장과 영토 이익을 일방적으로 내세워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특히 이 중국 내 소수민족 문제를 거론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인데요.
네.
아, 캐리 장관은 중국 측에 티베트, 신장 등 중국 내 소수민족들의 문화, 종교, 그리고 인종적 권리를 보장하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중국이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회담에서 양국이 의견 일치를 본 부분이 없어 보이는데 의견 일치를 본 문제들은 없었습니까?
예, 몇 가지 합의 사항도 있었습니다.
네.
아, 대규모 군사 훈련 등에 관한 한 라인을 조기 구축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만은
네.
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도 봤습니다. 또 양측은 경제 투자 협정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고요.
네.
양국 간의 그 인적 교류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뭐 기후변화, 야생 동식물 불법 교육 방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도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네, 미중 전략 대화, 이번 회담의 의미를 짚어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세계 두 강대국의 그 현재의 관계를 아주 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회담이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아, 중국은 미국의 유일한 경쟁국으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양국은 서로 이익을 공유하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협력하지만 이익이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아, 때문에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양측이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 간 전략 경제 대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라질 월드컵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결승전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독일과 아르헨티나가 맞붙죠?
그렇습니다. 한 달간 열전이 13일에 이제 결국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네.
결승전은 현지 시간으로 13일 오후 4시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 마라카낭 주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네.
관심이 대단한데요. 대회 주최 측인 브라질은 이날 경기 그 경비에 군과 경찰 2만 6천여 명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독일과 아르헨티나, 유럽과 남미를 각각 대표하는 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양 팀의 전력,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까?
축구 강호로 뭐 너무 유명한 팀들인데요.
네.
일단 그 숫자를 비교를 해보면요. 독일은 그 월드컵 18번 진출에 네. 3번 우승을 했습니다.
네네.
아르헨티나는 16번 진출에 2번 우승을 했고요.
네.
대륙 예선 그 골 숫자를 보면은 독일이 10경기에 36골을 기록을 했고
네.
아르헨티나가 16경기에 35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숫자 비교가 큰 의미가 없는 게
네.
큰 대회에서는 이변이 자주 그 일어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그 독일이 브라질을 그 7-1로 이겼는데요.
네.
아무도 이런 그 경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양 팀은 경기 스타일도 많이 다르죠?
맞습니다. 이번 대회 내내 그 두 팀의 경기 결과를 분석을 해보면 독일은 그 공격형 축구를 구사를 했고요.
네.
아르헨티나는 수비형 축구를 구사했다.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은 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결승전도 비슷한 양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누가 우승할지가 가장 큰 관심거리인데요. 경기 결과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어느 쪽이 그 우승할 것이다 이렇게 확실한 전망을 내리기는 상당히 힘든 것 같고요.
그렇죠.
독일이 조건 면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네. 아,
일단 하루 더 쉬었고요.
네네.
또 브라질을 크게 이겨서 분위기도 네. 상승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동혁 기자와 함께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뉴스 듣기 세상 보기도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5월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그땐 몰랐어 보내드립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은경이었습니다.
이젠 없지만